예, 열왕기상 권 이제 13장입니다. 13장 11절에서 34절 베텔의 늙은 예언자라는 제목입니다. 조금 난해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제 하느님의 말씀을 왕에게 전하고 그죠 예르보암 왕에게 유다에서 올라온 예언자가 모든 제단들이 다 뭐 이렇게 무너져 버리고 북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그 말을 전한 예언자가 자기 고장으로 돌아가는데 이 북이스라엘에 사는 늙은 예언자가 뭐 어떤 꾀임에 빠져서 뭐 함정을 하느님 뭘 하지 말고 돌아가라 라고 했는데 이 예언자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하느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 말씀을 어기게 됐는데 분명 이 남유다의 예언자는 그 늙은 예언자에게 속았잖아요. 그럼 속인 사람이 못된 건데 이 속임을 당한 사람을 하느님이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24절 보면 하느님의 사람은 그곳을 떠나가다가 길에서 사자를 만나 물려 죽었다. 그 죽음은 길에 내던져진 채로 있었는데 나귀가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곁에 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속았던 사람이 하느님이 왜 너는 내 말을 안 들었니? 북이스라엘 늙은 연자 저를 속였습니다. 근데 속은 사람을 이렇게 사자밥으로 하느님이 내어주셨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죠. 구약 성서에는 이런 모양의 이야기들이 군데군데 한 번씩 있죠. 아무래도 이 이야기를 영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인간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데, 왕국이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게 되면서 예언자들의 집단도 어느 정도 그렇게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졌을 겁니다. 뭐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사실은 유다의 예언자가 그 영역을 침범해서 그 자기 남유다 있지 않고 북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예언을 했고 북이스라엘 예언자는 영역을 침범한 그 예언자를 처단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게 가장 이야기의 흐름에 맞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입을 빌려서 사실은 그런 북이스라엘로 침입해 들어온 남유다 예언자를 처단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어떤 그 개연성을 가지고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만 그래서 어떤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여기에서는 그 무서운 하느님의 모습이 보이는 이야기라고 또 할 수도 있죠. 그 다른 신화적인 이야기들, 그 어떤 정의 하느님 이전에 다른 민족들의 신화적인 이야기를 보면 그 신의 그 엉뚱한 노여움들을 상당히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그 자연의 어떤 거칠음을 통해서 그런 신의 엉뚱한 노여움을 갖다 인간이 만나게 되는데 그런 무서운 하느님의 흔적이 이 열왕기상 권에도 남아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화를 잇고 저렇게 해도 화를 잇게 되는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 무서운 하느님의 전형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권에 이런 식으로도 삽입되어 있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자, 14장 1절에서 18절 예로보암의 아들이 죽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왕인 예로보암의 아들 이비야가 병이 들고 이제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예언자 아히야에게 자신의 아내를 보냅니다. 예언자의 예언은 그 아내에게 그 하는 예언자의 예언을 처참합니다. 9절 그러나 너는 너보다 앞서 있던 모든 임금보다 더 악한 짓을 저지르고 게다가 다른 신들과 우상들을 만들어 나의 분노를 도두었다. 이렇게 너는 나를 등 뒤로 내던졌다 라고 합니다. 12절 부인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부인의 발이 성읍에 들어가자마자 아이는 죽을 것입니다. 라는 예언을 듣게 되죠. 그래서 아이는 죽고 예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22회를 다스리고 죽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저자에 따르면 유다보다 훨씬 더 부강한 나라를 만든 이스라엘 임금들, 북이스라엘 임금들 가운데는 아무도 하느님의 눈에 드는 정치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뭐 솔로몬의 치세 때가 가장 태평성 되었다라고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어떤 몇몇 왕들의 치세 때는 솔로몬만큼 어쩔 때는 다윗만큼 그 땅을 갖다가 이렇게 정복할 때 또 경제적으로 성장할 때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 열왕기상권의 저자들은 그러한 이야기들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얘들이 맨날 우상숭배만 하다가 뭐 지들끼리 이제 맨날 칼싸움만 하고 자리다툼만 하다가 끝이 났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북쪽 이스라엘은 사실 남유다보다 훨씬 더 우월한 지리적으로도 뭐 또 지형적으로도 우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면적은 남쪽의 3배였고 인구는 2배나 되었고 남쪽에 비해서 훨씬 비옥한 토지에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나중에 뭐 또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나중에 가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은 그 예루살렘 남쪽은 훨씬 조금 뭐라 좀 척박해 보이죠. 약간 광야에 가까운데 근데 이제 그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푸른 초원들이 막 펼쳐집니다. 그리고 푸른 빛깔들을 겨울에 특히나 가시면 그 푸른 빛을 훨씬 더 진하게 보실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제법 이쁜 땅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왜 북왕국이 남왕국보다 먼저 몰락했는가? 사실은 가치가 더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못난 나무가 산을 오래 지킨다는 말처럼 남유다는 뭐 정복해봤자 별로 가져올 게 없으니까는 그냥 뭐 돌밭 나라 뭐하러 정복하겠습니까? 근데 북왕국은 넓은 평야와 상당히 많은 거기서 나오는 어떤 곡식들 뭐 그런 어떤 생산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먼저 망한 거죠. 그런데 열왕기 저자는 그 원인을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돌립니다. 북왕국의 반역이 남쪽보다 더 심했다는 것인데, 근데 뭐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북이스라엘인들이 우상숭배에 더 쉽게 빠지게 된 원인은 뭐 그들 가운데 가난한 원주민들이 더 많이 섞여 살았고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종교적인 구심점이 없었기 때문이다 뭐라고 하긴 합니다만, 종교적인 구심점이 있었어도 남유다도 나중에 보면 그 나중에 요시아 왕이 남유다의 뭐 말기 왕이 그 나중에 종교개혁을 할 때 예루살렘 성전을 뒤졌을 때 그 안에서 엄청난 그 우상들, 우상 형상들이 막 그 버리는데 막 한참 걸렸다고 열왕기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보다는 뭐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예루살렘 성전 제2의 집중하에 완전히 반기를 들었던 그 모양새 때문에 이러한 비난을 계속 받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북왕국은 어쨌든 존속하는 200여 년 동안 19명의 임금이 다스립니다. 뭐 한 평균 10년 정도 다스린 거죠. 엄청나게 왕들이 자주 바뀌었죠. 그리고 왕조가 무려 9개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씨가 하다가 정 씨가 와서 이 씨 죽여버리고 정 씨가 두 대 하고 또 박 씨가 와서 죽여버리고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는 들었었으니 그만큼 정변이 잦았던 셈이죠. 이제 그런 모양들이 곧 나오게 됩니다. 14장 25절에 27절 르하브암 임금 제5년에 르하브암은 남유다의 임금 솔로몬의 아들이죠. 이름들이 비슷해서 사실 이놈이 저놈 같고 저놈이 이놈 같습니다. 처음 읽으시면 르하브암, 남유다 르하브암, 북이스라엘 예로보암 거의 똑같아 보이죠. 그죠? 그래서 르하브암 임금 제5년에 이집트 임금 시삭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주님의 집에 있는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가져갔다. 모조리 가져가 버렸다. 또한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모두 가져갔다. 그러나 르하브암 임금은 금방패 대신 청동방패들을 만들어서 왕궁 대문을 지키는 호위 군관들의 손에 그것들을 맡겼다. 르하브암은 빼앗긴 기물들을 갖고 그러니까 찾아올 생각을 못하고 뺏겼으니 할 수 없다. 청동으로 만들어라 해가지고 청동방패를 들게 한 거죠. 그러니까 어째 짧게 제가 이 이야기를 읽고 있지만 대단히 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약의 계획 때문이죠. 이집트 파라오 시삭이 유다로 올라와서 그러니까는 여호수아가 그 여호수아기에서 약속의 땅으로 넘어와서 이제 다윗이 그 한참 있다가 예루살렘에다가 이제 수도를 만들고 솔로몬이 거기에 성전을 짓고 계속 그렇게 다니던 계약의 교회를 성전에 딱 모셨잖아요. 그 이후에 가장 그 깊은 침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거의 수도까지 제국의 침공을 처음으로 받은 거죠. 그러면서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으면서 여러 기물, 금으로 칠하기도 하고 순금으로 만들기도 한 그 기물들을 전부 한번 뺏깁니다. 처음 성전이 약탈당한 겁니다. 여기서는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얘기는 주님의 집에 이 주님의 집이라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왕궁의 보물도 다 가져갔습니다. 완전히 한번 제대로 처음으로 털린 겁니다. 기록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성전 기물을 다 갖고 왔기 때문에 추측컨대 아마도 이때 지성소에 모셔져 있던 계약에게도 탈취당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유력한 것이 이때다라는 거죠. 증언판이 계약의 궤 안에 그 가마 안에 들어 있었을 테니까 일단은 그 계약의 궤는 막 금칠 해놓고 위에 뭐 거룩들 두 마리 뭐 이렇게 해놓으면서 그 뭐 보석으로 막 이렇게 장식해놓으니까 그것도 몽땅 들고 갔겠죠. 돈이 되니까. 그때 계약에게도 그 증언판도 그 안에 들어있었으니까 일단은 뭐 꺼내고 자식했겠습니까? 그냥 싸그리 모아가지고 들고 갔겠죠. 그래서 그때 아마 이 성전의 지성소에서 이 증언판이 사라졌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는 증언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나중에 예레미야 예언서 같은 데 가서 보면 그 증언판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 이 계약의 궤는 값비싸 보였지만 아마도 그 돌덩어리 그들에게 이집트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는 그거는 한갓 돌덩이일 뿐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갖고 가서 중간에 어디 버렸던가 들고 가서 그냥 돌이니까 버렸겠죠. 그리고 뭐 말도 그 안에 뭐 이렇게 십계명이 적혀 있었겠지만 또 그들의 말과 달랐을 테고요. 그래서 그 돌판은 아마 어디다 버렸겠죠. 그렇게 이 십계명이 적혔던 증언판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허무하게 사라져버리죠. 너무나 어떤 의미에서는 뭐 치욕스러운 사건이기 때문에 열왕기의 저자들은 이 사건을 너무나도 단순하게 다루어버립니다. 그냥 그랬다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동시에 이 돌판, 증언판조차 하나의 우상숭배다라는 거죠. 그 돌을 하느님으로, 십계명을 하느님으로 여기는 그런 것조차도 우상숭배로 여기고 그것의 존재 유무에 어떤 신명기적인 신학적인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고도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나중에 신명기 신학자들이 이 돌판을 그렇게 귀한 거였으면 다시 뭐 만들어서 새겨서 놓을 수도 있지만 하느님의 형상을 어떤 것으로든 이렇게 비추어서라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그 십계명은 나중에 후대에 더 정립이 된 거니까 이 십계명조차도 이 돌판조차도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다. 어차피 십계명이라는 건 경전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돌은 상관없다라는 거죠. 자, 15장 25절에서 32절 나답의 이스라엘 통치. 결국 예언자 예언대로 예로보암 임금의 집안은 멸족을 당합니다. 25절 유다 임금 아사 제2년에 예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임금이 되어서 두해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다라고 합니다. 두해 다스렸습니다. 28절에서 29절 바하사는 유다 임금 아사 제3년에 이렇게 나답을 죽이고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바하사는 임금이 되자마자 예로보암 집안 전체를 쳤는데 예로보암에게 속한 모든 목숨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게 하였다. 주님께서 당신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대로였다. 예로보암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은 이렇게 멸족을 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 자기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지만 결국 바하사라는 다른 인물이 그걸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임금이 되죠. 두 번째 왕조가 들어선 거죠. 그리고 이후 오므리라는 인물이 북왕조의 왕에 오를 때까지 북왕조는 또 혼돈의 시대가 이어지게 됩니다. 오므리가 가장 그 북왕조, 북이스라엘 왕조 가운데서 가장 인상적인 왕이 되는데 뭐 그 이야기 또 다음 시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